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미국 정치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자신이 받는 위를 보고해 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미국의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은 러시아의 경제 약화가 푸틴 대통령을 사이버 분야에서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사실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만연한 허위 정보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미래에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사이버 공격에 의해 촉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군축 안정에 관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두 나라 대통령은 군비 통제 미래와 위험 감소 조치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전략적 안전에 관한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핵 군축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와 미사일, 폭격 기술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정파 탈레반의 민간인 공격은 심각한 문제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8일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델리에서 자이 샹카르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탈레반이 무력으로 아프간을 장악하고 국민에게 잔혹행위를 할 경우 따돌림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만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탈레반이 아프간 지역 중심지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한 후 이날 오후 쿠웨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8일 아프가니스탄 무장정파 탈레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왕이 부장이 텐진에서 탈레반 2인자 물라 압둘가니 바라다르 등 탈레반 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이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는 아프간에 대한 미국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레반이 테러 조직과 철저히 선을 긋고 효과적으로 단속해 지역 안정과 발전에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 문제 담당자들이 28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국과 북한이 지난해 6월 단절됐던 통신선을 복원한 데 대해 하나의 긍정적인 단계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화통화는 약 40분간 이뤄졌으며 양측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한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성인의 70%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7월 안에 EU 성인의 70%를 1차 접종을 받게 해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 서해안 갯벌이 세계의 유산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푸저우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아마미오시마, 도쿠노시마 등 섬 지역과 태국의 칸크라찬 숲단지, 조지아와 터키, 또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걸쳐 있는 유적지, 자연환경 등과 함께 한국의 갯벌을 세계가 보존하고 가꿔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소리나는 그대로 영어 철자를 적은 갯벌, 코리안 타이틀 플래스로 기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새로운 세계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충청남도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지역을 연결하는 갯벌지대에 22개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서 2150종의 생물이 존재하고 문화적 다양성 있는 환경에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 생태의 보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합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의 자문과 심사를 거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한국의 갯벌은 앞서 2018년에 등재 신청서를 냈지만 지난 5월에 현장 실사 후에 반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가치를 부각하면서 설득에 나선 관계 당국의 노력으로 거둬낸 성과라고 합니다.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로 한국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은 1995년 이름을 올렸던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해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또 2007년에 등재된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포함해서 모두 15개가 됐고요. 북한은 2004년 고구려 고분군에 이어서 2013년 개성 역사기념물과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관련 소식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카렌 민족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답에서는 텍사스주의 유력 신문인 댈러스 모닝뉴스의 로렌 맥가히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북한은 폭염이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쪽 지역 대부분과 양강도 해산에 가끔 소나기 내립니다. 아침 기온 3지연이 밤새 기온이 떨어져서 14도에서 시작되지만 동쪽 지역 대부분은 22도, 서쪽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이 24도입니다. 황해도 해주 아침 최저 26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에도 김영권과 삼전, 장진 지역이 29도까지 오르고요. 소나기가 내리지만 서쪽 지역 대부분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33도 이상, 자강도, 평안남도, 양덕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각각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 중입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역내 국가들과 동맹을 강조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더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최신 보고서 내용,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외교수장, 국방수장들이 둘 다 지금 아시아 국가를 방문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인도를 방문했고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두 장관의 방문 일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의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이 동시에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 두 장관이 함께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함께 찾은 적이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에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할 예정이고요. 블링컨 장관은 인도에 이어서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귀국합니다.
네, 자 먼저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부터 따라가 볼까요? 블링컨 장관이 인도를 방문한 게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한 이래 블링컨 장관이 인도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날 저녁에 인도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28일 인도 수도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인도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걸 시작으로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인도 정부 관리들,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미국과 인도 양국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국무부는 앞서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 또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노력과 인도 태평양 협력 문제, 영내 안보 이해 공유, 또 공통된 민주가치와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양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인도하고 중국은 서로 견제하는 사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오랜 갈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0여 년 새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노골하면서 인도와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강화하는 등 인도 태평양 중시 정책을 펼치면서 최근 미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티베트 지도자들을 만났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28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측 대표들과 잠깐 회동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는 2016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접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인도에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들어서 있죠?
네, 맞습니다.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고 이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지도자들이 인도로 가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 다람살라 지역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티베트 대표단이 이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행보도 짚어보죠.
네, 27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원하진 않지만 국익이 위협을 받는다면 주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90% 이상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할 것이고 남중국해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네 나라가 모인 대규모 합동훈련이 실시됐군요.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와의 접경지역인 리비브 일대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총 4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30일에 종료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에도 이렇게 4개국 합동훈련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브헨 모리시우코 우크라이나 공중강습부대 사령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다국적 훈련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높은 수준의 훈련으로 협력국들과 함께 침략자들을 격퇴할 능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훈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세계검 2021로 명명된 이 훈련에는 1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200대 이상의 전투 차량이 동원됐는데요.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에도 이 대규모 군사훈련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흑해에서 미국을 비롯한 30여 개 동맹국과 함께 2주 동안 시브리즈 해상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브리즈 훈련은 1997년 이후 매년 실시됐는데요. 하지만 이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러시아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관계가 꽤 나쁜 상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이래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 지원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가 자국의 서쪽,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전투기 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죠?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달 30일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확인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은 러시아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에너지 안보 협력, 우크라이나의 정치 개혁, 민주주의 이행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에너지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에 주로 천연가스 공급하고 우크라이나는 통과 수수료를 받아서 국가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독일과 러시아를 해저로 잇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진 단계부터 러시아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미국도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이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면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착할 걸 경계하고 반대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주에 노르트 스트리트 2 사업 완공에 동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한 새 보고서 내놨네요.
네, 국제통화기금은 매 3개월마다 세계 경제 전망을 성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27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읽으면서 석 달에 한 번씩 전망을 갱신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보고서는 4월에 나왔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가 6% 성장할 걸로 전망했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변동 없이 6% 성장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석 달 전과 비교해봐도 적어도 뒷걸음질 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 전망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직전 보고서보다 0.5%포인트 올라갔는데요. 반면에 저소득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번보다 0.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네, 나라별로 수치를 좀 보죠.
네,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전망 때보다 0.6%포인트가 상향 조정돼서 올해는 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독일과 프랑스 등이 속해 있는 유로권, 또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대부분이 지난 보고서보다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오른 4.3%로 전망됐고요. 러시아 역시 0.6%포인트 올라가서 올해는 4.4% 성장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네, 반대로 하향 조정된 나라들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드물게 일본은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가 떨어져서 올해는 2.8% 성장할 걸로 전망됐고요. 중국도 지난번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간 8.1%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지난 봄에 재앙적인 수준의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인도는 3%포인트 하향 조정됐는데요. 올해 9.5% 성장할 걸로 추산됩니다.
예. 자, 이렇게 편차가 나는 요인이 뭘까요?
IMF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 백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꼽았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백신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반면에 신흥 국가들은 이 두 전선 모두 다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의 백신 접종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크게 볼 때 선진국 그룹은 인구의 약 4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반면에 개도국이나 저소득 국가 그룹은 11% 수준인데요. IMF는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서 퍼지고 있는 한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이 성공적이고 또 감염률이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성공적인 경제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내년도의 세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IMF는 내년 세계 경제는 4.9% 성장할 걸로 예측했는데요. 지난 4월보다는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IMF는 또 내년에 미국은 지난 전망보다 1.4%포인트 오른 4.9% 성장할 걸로 전망했고요. 한국도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높인 3.4%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2020 도쿄올림픽 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케일리 러데키 선수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여자 1500m 자유형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러데키 선수는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딴 수영 여대인데요. 앞서 출전한 자유형 200m, 400m에서 5위와 2위에 그친 러데키 선수는 하지만 1500m 경기에서는 줄곧 1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우승했습니다. 한편 전날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기권한 미국의 체조 여왕 시몬 바이스 선수는 29일에 열리는 개인 종합 결선에도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리우 대회에서 금메달 4관왕에 오른 바이스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자 끝으로 나라별 메달 집계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28일 오전 현재 미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습니다. 중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를 땄고요. 일본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금메달 순위로는 현재 일본이 1위, 메달 종합 순위로는 미국이 1위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한국은 펜싱 남자 사부르 단체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현재 금메달 넷, 은메달 둘, 동메달 5개를 확보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감염 위험이 큰 지역에 있으면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보건당국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좋다고 했던 게 약 11주 만에 바뀐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에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27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애틀란타 총기 난사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마스크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이 바뀐 거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했습니다. 관련 지침 최신 개정판을 27일 공개했는데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근거들이 우려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지침을 개정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하는 특정 조건부터 알아보죠. 어떤 겁니까?
예,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하거나 높은 지역에 있을 때인데요. 이런 지역이 미국 전역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또 이 지역들은 미국 대다수 인구를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체에 해당하는 권고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CDC가 미국 전역의 카운티별로 확진자 자료를 취합해서 4단계로 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낮음, 중간, 상당함, 그리고 높음 이렇게 4단계입니다. 그런데 동부와 남부, 서부의 대다수 지역이 상당함 또는 높음으로 28일 오전 현재 분류된 상태고요. 특히 플로리다주와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는 주 전체가 높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낮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중부 일원 등지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마스크를 써야 하는 특정 조건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들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한 집에 살고 있을 때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CDC는 권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별 전파 상황 등급, 이 4단계 등급과는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야 하는 또 다른 조건 하나는 뭡니까?
네,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개정 지침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월렌스키 CDC 국장이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언급한 사항인데요. 가을 학기부터 이 초중고교의 모든 교사와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교 방문객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지침이 바뀐 게 얼마 만이라고 하셨죠?
네, 한 11주 만입니다. 지난 5월 13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지침을 CDC가 내놨었는데요. 이 같은 지침이 발표된 직후 미국이 팬데믹 극복으로 가는 길을 상징하는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 백악관 연설을 통해 CDC 발표가 엄청난 이정표이고 대단한 날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미국 곳곳에서 마스크 없이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음식점이나 공연장 그리고 각종 체육 경기장에도 인원 제한 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1주 만에 지침을 바꾸게 된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5월 13일 지침 발표 당시만 해도 전체 확진자 수에서 이 델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했었는데요. 이제는 최소한 83%에 달하는 것으로 CDC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 델타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훨씬 강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실제로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이 4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자, 바뀐 마스크 착용 지침 어떤 방식으로 적용 집행되는 겁니까?
네, 이 지침을 도입할지 여부는 각 주와 지방정부가 결정합니다. 헌법에 따라 감염병 전파 통제에 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에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앞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CDC가 이번에 내놓은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연방정부 산하의 각 기관에서는 이번 지침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연방정부기관들의 움직임도 자세히 보죠.
네, 백악관이 대표적입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항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는 이메일이 백악관 근무자들에게 27일 발송됐는데요. 백악관 의전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미 육군 관계자는 문 닫힌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27일 저희 BOA에 설명했습니다. 모든 연방기관의 이런 방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조사 청문회가 열렸네요.
네, 하원에 설치된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개최한 청문회에 경찰관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은 테러 분자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당시 벌어진 일은 쿠데타 시도였다고 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증언 내용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이 하원 회의장에 계신 의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옥까지 갔었던 것 같다고 워싱턴 DC 경찰국 소속 마이클 패넌 경관이 말했습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로부터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맞았다고 말했는데요. 내 총을 빼앗아 쏴죽이라고 고함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의사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패넌 경관은 당시 죽음을 직면하고 이 내 딸, 자녀들을 떠올렸다면서 증언을 이어갔는데요. 이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자신이 소지했던 전기 충격기로 여러 차례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식을 잃을 정도로 집단 폭행을 당해서 뇌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건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신과 같이 목숨을 걸었던 경찰관들에게 사건 이후 무관심이 이어졌다고 패넌 경관은 강조했는데요. 사건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공화당 일각의 움직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 공화당 일부 위원들은 지옥은 없었다라거나 지옥처럼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증언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증언을 듣고 있던 특위 위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경관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공포와 사건 이후 겪은 어려움 등에 관해 공감한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당 난입자들이 경찰관들을 각종 집기로 공격하는 장면, 또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 등이 담긴 동영상이 이날 청문회 현장에서 재생됐는데요. 특히 공화당 소속으로 특위에 참가한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거 의원 등은 경관들의 진술을 듣던 도중에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난입자들이 인종차별 행위도 자행했다고 의회 경찰국 소속 레리 던 경관이 증언했습니다. 이 던 경관은 흑인인데요. 이 N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로 자신을 부르면서 조 바이든에게 투표한 자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N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흑인을 심하게 비하하는 말인데요. 이 경찰복을 입은 뒤에 이 단어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면서 폭도들이 내 피부색을 보더니 너는 미국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흑인 경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주시죠.
네,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의사당이 난입자들에게 뚫린 이 근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고 또 경찰관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 직후에 하원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상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받았지만 최종 기각됐는데요. 이후 이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에서 포괄적인 종합 진상 조사 노력이 진행됐는데요.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하려고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요. 그 뒤에 하원에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지난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 스파 세 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 로버트 에런 롱 씨가 27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사건 발생 지역 가운데 하나인 체로키 카운티에서 27일 롱 씨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네, 기소 인정 여부 절차 이게 뭡니까?
네, 법원에 피고인이 출석해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절차를 종합해서 가리킵니다. 롱 씨는 이날 4건의 총격과 관련된 모든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고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이에 따라 선고받은 겁니다. 롱 씨는 악의적 살인, 중죄 모살, 살인 기도, 가중폭행 등의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날 법정에 서기에 앞서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롱 씨 측은 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형량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관심이 집중된 것이요. 이 사건을 혐오 범위로 인정하는지 그 여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날 체로키 카운티 검찰청의 셰넌 월러스 검사는 이번 사건이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 롱 씨가 아시아계나 특정 인종을 혐오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희생자들 가운데 두 명은 아시아계가 아니고 또한 명은 남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혐오 범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일롱 씨가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롱 씨는 법정에서 성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벌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도 롱 씨는 성행위 중독을 호소했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었는데요. 이 스파와 안마업소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곳곳의 한인 사회는 롱 씨에게 혐오 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국 사회 한인 지도자들은 저희 BOA에 이 사건의 희생자나 롱 씨가 이 사건 당일 진행했던 동선들을 봤을 때 아시아계 여성이 이 표적이 된 혐오 범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혐오 범죄 피해를 접수하는 Stop AAPI Hate라는 단체 측도 이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혐오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가요?
예, 그렇진 않고요. 별도 재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16일 롱 씨는 이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영스 아시안 마사지에서 첫 번째 총격을 가해서 4명의 사망자를 냈고요. 그 뒤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애틀랜타 시내로 운전을 한 뒤에 골드 마사지 스파와 길 건너에 있는 아로마 세라피 스파에서도 총격을 가해 총 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망자 모두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총격이 발생한 지역인 애틀랜타 시가 이 풀턴 카운티에 속해 있어서요. 이 풀턴 카운티에서도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이 롱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네, 살인, 가중폭행, 그리고 국내 테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웰리스 검사는 롱 씨에게 혐오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희생자들의 인종과 국적, 성병들을 봤을 때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풀턴 카운티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지아주 주법에 따라 혐오 범죄는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형량을 높이는 가중처벌이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롱 씨가 풀턴 카운티에서 혐오 범죄를 인정받게 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혐오 범죄를 적용을 확실하게 하려면 피해자의 인종이나 출신 배경 때문에 이 범죄 표적이 됐다는 점을 검찰 측이 분명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미얀마의 카렌 민족 연합 KNU가 통제하는 지역이 미얀마 민주 세력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이 카렌 민족 연합과 함께 군부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인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카렌 민족 연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KNU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카렌족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요구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카렌족은 에야워디 삼각주 지역과 양곤 지역 등 주로 미얀마 남부 지역에 살며 일부는 미얀마 동부 국경 지역에도 거주합니다. 카렌족 인구는 출처에 따라 다른데 현재 KNU 측은 약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사이로 추산합니다. 카렌족은 19세기 영국에 정복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버마 왕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편 영국의 영향으로 카렌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렌족과 버마족 사이 갈등은 태평양 전쟁 기간 더 심각해졌습니다. 당시 일본 측에 가담한 버마인들이 영국을 지지했던 카렌족을 대거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버마 독립 과정에서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카렌주를 세우기 위해 소바우지를 지도부로 하는 정치 조직인 KNU가 1947년 2월 설립됐습니다.
Today, the Prime Minister of Burma and I are signing a treaty to regulate the matters arising out of the transfer of power.
한편 KNU는 독립적인 카렌주 설립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49년 1월부터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KNU는 무장투쟁 초기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상황이 크게 반전돼 버마 정부군의 거센 공세로 KNU는 점차 점령지를 잃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엔 KNU 등 몇몇 반군 세력의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마네플로가 다음엔 핵심 요새였던 고무라가 정부군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정부군 공세에 수많은 카렌족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난민이 돼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Despite modernization, traditional goals remain as the Karen people continue to seek autonomy and control over their territory.
이후 KNU는 미얀마로 나라 이름을 바꾼 버마의 군사 정권이 추진한 전국 평화 협정 NCA에 참여했습니다. NCA는 미얀마 정부와 군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휴전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다시 쿠데타가 나고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자 KNU는 더 군사정권과 협상하지 않고 민중시위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KNU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보도 하나가 중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언론이 특정 문제점을 지적하면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서 개선을 모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유력신문 댈러스 모닝뉴스 소속 로렌 맥카히 탐사보도 전문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Lauren McGahey and I'm an investigative reporter with the Dallas Morning News.
네, 제 이름은 로렌 맥가히입니다. 탐사 보도 전문 기자고요. 댈러스 모닝 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885년에 창간해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신문인데요. 휴스턴 클로니클과 함께 텍사스주 양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로 탐사하는 분야는 총기 문제와 경찰 개혁, 인종 갈등에 관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주 정부 산하 기관들과 주 의회를 출입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쓴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I don't know. I feel like we love all of our stories like our babies. So it's hard to pick one that we
우선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사라 잘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원래 자기가 쓴 모든 기사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모두 제 자식들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각 지역의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최면 기법을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형 특집 보도를 진행한 게 기억에 남아요.
최면 수사는 최근 한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의대생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친구한테 최면 기법을 사용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뭐가 문제였길래 특집 보도를 한 겁니까?
Police officers using hypnosis to investigate crimes, like actually attempting to hypnotize crime victims and witnesses.
최면을 걸어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채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텍사스 주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채로 진행된 수사 관행이었던 거죠. 제가 조사해보니 과거 40여 년 동안 1,800차례 이상 최면요법이 수사에 반영됐어요. 거기서 나온 진술 증거를 바탕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법적 근거 없이 채택됐던 거라면 감옥에 간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겠네요.
Now that it's all out there, we're starting to see some impact. The state is lawmakers are debating whether to change the law, basically to crack down on the practice.
그렇습니다. 그 기사가 전국 매체에 잇따라 소개됐습니다. 텍사스처럼 최면 수사를 관행적으로 해온 주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보도 이후 미국 곳곳의 주요 경찰국에서 최면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쓴 기사가 제동을 건 셈이죠. 그 뒤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의회가 주요 사안으로 다뤘어요. 근거 없는 최면 수사 관행을 멈추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레그 에버 주지사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했어요. 극심한 논란 끝에 채택된 임신 중절 금지 법안과 함께 텍사스주 정치권의 양대 현안이 됐습니다.
기자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I have been a reporter for about 11 years now.
11년인가 12년인가 아무튼 10여 년 됐네요. 2009년에 일본 아사히 신문의 워싱턴 DC 주재 기자로 본격적으로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정권 출범 직후였는데 당시 미국과 북한 당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투트랙 접촉을 하는 현장을 직접 가서 취재했습니다. 그전에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중국학을 공부했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현장에서 취재하셨군요.
After I've done all of my research, but every day is different.
네,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북한과 한반도 문제 그리고 관련 국제 정책 등을 연구하는 미국 내 여러 모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다가 텍사스로 가서 지역 매체에 몸담게 된 계기는 뭔가요? 텍사스에 연구가 있었습니까?
My career really took off once I left DC and I moved to a smaller market. Where I had more of an impact, direct impact for my readers, and I've
지역 매체의 보도가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국제 관계를 보도하더라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신문은 독자층이 집중돼 있어요. 또 다루는 현안이 실생활과 가까운 내용이라서 한번 기사가 나가면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면 수사 관행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책에 반영되는 일도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언론인으로서의 보람이 커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텍사스로 옮긴 뒤 제 기자 생활은 한 단계 도약했어요. 그 전에 익숙한 환경에 안주했다면 저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전까지 텍사스의 연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 처음 기자가 되자고 마음먹은 계기는 뭔가요?
But I think for me, there's never a boring day.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다. 그런 점이 학창시절에 바라본 언론계의 매력이었어요. 기자들의 생활이 정말 역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랐고요. 사건 현장 그리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곳 또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기자들이 달려가니까요. 그런데 막상 언론계에 들어와서 직접 겪어보니 기대 이상이에요. 그냥 역동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야단 법석입니다. 그래도 싫지 않아요. 이런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쓴 기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하나만 꼽으라면 뭔가요?
I wrote a story about a transgender man who was fighting a bill proposed by lawmakers here that would have affected his life pretty deeply.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기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딱 그 임무에 부합하는 기사를 한 5년 전에 썼습니다. 성전환 남성이 자신을 차별하는 법규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에서 사연을 다룬 뒤로 관련 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보람이 가장 컸던 보도활동이었어요.
탐사 보도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넓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탐사 전문 기자로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취재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Oh my goodness. God, there could be so many. You know,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re was an intense scrutiny on mostly women who were accused of being witches or involved in witchcraft.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정말 다루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요.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횡행했던 마녀 사냥 사건을 보도해 보고 싶습니다. 무고한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서 재판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문명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졌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일들이 계속됐는데요. 순종적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독립심이 강한 여성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습의 영향이 근데 미국에까지 이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이 있었다면 그렇게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있었을 거예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you know, the more diverse voices you have doing the reporting, the fuller picture you get. You know, if you have only one kind of person involved.
더 다양한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될수록 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같은 사안을 놓고 매체마다 사람마다 각자 처한 조건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획일적으로 보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로렌 맥가히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Hey guys,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스머프, 비밀의 숲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스머프 마을의 꾸러기 4인방, 스머페트, 똘똘이, 덩치, 주채기. 어느 날 스머페트가 숲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그란 눈에 파란 몸을 가진 정체 모를 친구가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한 스머프 4인방은 파파 스머프가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한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 I'm really freaking ou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mean you no harm. We're looking for the lost village. Wow!
What the?
I'm really freaking out, you guys!
I'm really freaking out, you guys. Freak out 하면 놀라다, 기겁하다, 너무 흥분해서 정신이 없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I'm really freaking out. I'm losing control of my emotions. 나 돌아버리겠어, 미쳐버리겠어.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놓쳐서 심하게 당황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missed the project deadline. I'm freaking out.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놓쳤어. 미쳐버리겠어. 파파 스머프 몰래 들어간 비밀의 숲은 처음 보는 생물들로 가득 찬 신비의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스머프 4인방은 마법사 일당에게 쫓겨 도망가다 만나고 싶어했던 정체 모를 친구와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요. 비밀의 숲에서 새로운 경험과 처음 보는 생물들 때문에 기겁한 스머프가 한 말. I'm really freaking out.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 mean you no harm. We're looking for the lost village. Wow!
What the?
I'm really freaking out, you guys!
오늘은 I'm really freaking out 이라는 재밌는 표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again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